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입니까? 아니면 영양분만 축내고 있는 가지입니까? 흔히 우리 하는 말로 밥만 축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밥만 축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옆에 누가 붙들고 그렇게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나 밥만 축내고 있는 것 같아서 교회 안 나올란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하실란가? 옆에서 누가 그러면 뭐라고 답변을 하실랍니까? 밥 많이 먹어도 괜찮다, 나와라, 이러실랍니까? 누군가가 밥만 축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 교회 안 나갈란다. 그러면요, 밥, 축 아무리 내도 좋으니까 제발 나와라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이 참 교회 가서 밥만 축내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분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중한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열매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도 그 생각 빨리 바꾸고요.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냐를 생각하시는 것이 정당하다는 뜻입니다. 혹시 자식 보고 집에 있는 아이들 보고요, 밥만 축내고 이래서 야단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밥만 축내고 빈둥거리는 아이가 진짜로 있다면요, 그 말 안 합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아이라면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열매 맺으라는 말입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면 열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거듭 반복되는 것은 내 안에 그하라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문맥을 따져보아도 내 안에 그하라라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왜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는 겁니다. 열매 못 맺는 가지를 보고 열매 맺으라 맺으라 한다고 열매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지가 붙어 있으면 결과적으로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내 안에 그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 그할 수 있는지, 또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저절로 맺게 되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2절 한번 보셔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러분,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해 버리신대요. 그럼 큰일 났잖아요. 잘라버리기 전에 빨리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리기 전에 빨리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뛰어다니며 안달할 것이 아니고요, 가지에 그냥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가지가 내가 열매 맺어야지 하고 쫓아다닐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지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름을 주든지 가지를 잘라서 많은 열매가 맺도록 하는 것은 가지가 할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할 일이죠? 농부가 하는 것 아닙니까? 가지는 가지에 그냥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저절로 스스로 맺혀지는 겁니다. 4절 뒷부분을 읽으시면서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이걸 반대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음 같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속되는 당부는 빨리 어떻게든지 열매를 맺으라가 아니고 내 안에 그하라. 떨어지지 말고 붙어 있으라라는 뜻입니다. 열매가 무엇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하기보다는 내 안에 있으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에 붙어있지 않거나 말라 비틀어져버린 가지를 향해서 자꾸 열매를 맺으라 한다는 건 우스운 얘기잖아요. 열매 맺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나무 가지가 나무의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 다른 말로 해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열매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입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곧 닥쳐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고난과 핍박이 닥쳐오더라도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당부입니다. 어떤 핍박이 닥쳐오더라도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말고 내 안에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으려고 용쓰지 말고 내 안에 그하게 나에게 붙어 있도록 용서해야 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붙어있기는 붙어있는데 실제로는 줄기와 관계없는 그런 가지가 혹 있을 수는 있죠. 어떤 보기에는 붙은 듯한데 말라 죽었거나 아니면 벌레가 먹어서 속이 잘려져 있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2절에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랬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뭐냐면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내게 붙어있는 듯한데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에 출석은 하는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자기들 스스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사단의 회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열매 맺지 못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혹시 나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아닐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아닐까?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요. 3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앉혀두시고요.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 졌으니 혹시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잘려서 버려지는 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하지 말란 뜻입니다. 여기에 이미 깨끗하여 졌다는 뜻이 뭡니까? 조금 앞쪽으로 가보시면 13장에 세속식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나니. 그 제자들이 전부 깨끗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너희들이 바로 깨끗하여 진 가지요, 열매 맺고 있는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재하여 지는 가지는 뭡니까? 이 말씀 속에서는 그 앞에 있었던 사건과 이렇게 연결시켜 나오면 여기에 재하여 져버린, 잘라내야 하는 가지는 유다입니다.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과실을 맺고 있는 가지입니다. 그런 가지는 더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을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유다나 베드로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모자라기는 매 일반입니다. 여러분, 유다와 베드로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한 진만 놓고 본다면요. 뭐 그래도 예수님 팔았으니 유다가 더 나쁜 놈 아니냐 뭐 그렇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베드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냐고요. 한 사람은 몽에 달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졌고 한 사람은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였습니다. 행실이나 하는 것을 보면 굳이 깨끗해졌다고 할 만한 제자들이 아닐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목욕하였으니 깨끗하여 전논이라 한 말씀대로 너희는 깨끗한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린다마는 여러분들이 맺을 수 있는 가장 큰 열매는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맺을 수 있는 가장 큰 열매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 믿었다는 열매에서 그다음 부가적으로 추가되어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서 아무리 헌신해도 그것은 전혀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자명한 겁니다. 열매 얘기가 나오면 좀 찔리는 데가 있고요. 내가 믿노라 하면서 이렇게 열매가 없어서 어쩌냐 해서 걱정되시는 분들이 혹 계시면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귀중한 열매라는 생각부터 먼저 하고 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전지해주지 않으면 열매가 잘 안 맺히죠. 잘라주는 겁니다. 버리기 위해서 자르는 것이 아니고 적당하게 잘라주고 깨끗하게 정돈함을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데 앞으로 이 제자들에게 닥쳐오는 이런 시련들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깨끗하게 정지작업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도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겪게 되고 힘들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 더 귀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전지작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또 감사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하라고 당부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6절부터 또 보십시다. 사람이 내 안에 그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살라버린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절 뒷부분에 보시면 나를 떠났으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아무데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잘라내서 버리고 그렇게 마르면 그 다음에 불태워버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 잘라놓은 거 보셨죠? 그거 어디다 씁니까? 정말 쓸 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여기에 사른다는 것은 다른 성경에는 포도나무 가지를 화목으로 쓴다는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이런 포도나무 가지는 화목으로도 별 소용없는 겁니다. 뿔에 잘 타지도 않을 뿐더러 열량도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아요. 그런 게 묶어놓으면 또 부피는 엄청 크게 나갑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포도나무 가지인데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이 포도나무 가지는 심지어 못도 못 만든다고 말합니다. 물론 나무 못이죠. 벽에 옷을 걸어놓거나 그릇을 걸기 위해서 나무 못을 쳤던 모양입니다. 옛날에. 그 조그마한 나무 못 만드는데도 쓸모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도무지 쓸데가 없어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은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천국의 원리는 그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열매를 잘 맺게 하는 게 그게 천국의 원리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가지를 끌어다가 예수님하고 접을 붙여가지고 열매 맺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끌어다 붙여가지고 열매 맺게 해주는 것. 그게 천국의 원리 아니냔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그런 성격이 맞습니다. 그런데도요. 그것을 거절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또 다른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알지도 못했던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원리는요.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요. 있는 것 맞아? 뺏겨버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또 천국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려고 독생자까지 희생해가면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거절하고 안 받는 자에게는요. 있는 것마저도 깨끗이 빼앗아 버리리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요. 추호의 용서도 자비도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참 좋은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독생자를 희생해 가면서까지도요. 완전 무료로 찾아올 수 있도록 좋은 길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수상 같은 심판을 행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여유로운 분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쓸모없이 불에 살라져 버리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요.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10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까?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의 응답은 예수 안에 있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서도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절에 가도 기도한다 그러고요. 산에 가보면 우리나라 산쪽 괜찮은 데는 온통 촛불에 끌려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특히 경주 남산. 뭐 하느냐 그러면 거기 가서 기도한다 그러죠.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는 기도는 전혀 응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이런 생각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뜻에 일치한 기도를 행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해가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건 관계없이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갖다 쪼르기만 하고 열심만 다하면 기도가 응답이 된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요.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관계없이 뭐 나오라고 두들기만 하면 다 튀어나오는 게 도깨비 방망이다? 기도가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응답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자판기 특징이 뭐죠? 넣은 대로 나오는 겁니다. 돈 넣은 대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 게 그런 분이 하나님이셔요? 요즘 아이들 참 무섭습니다. 자판기 돈 넣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자판기 돈 넣었는데 안 나오면요. 주먹으로 때려버리고요. 발로 차버리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했는데 어떻게 우리 아들이 시험에 떨어집니까? 하고 교회 못 나가 이런 분이요. 완전히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 기도 안 들을 수 있습니까? 자판기 발로 차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인격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기계적이 아니란 뜻이죠. 하나님께서 판단해 보시고, 아, 이거는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너한테 이롭겠다 하시면 들어주시는 것이고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하면 너한테 해롭겠다 싶으면 안 들어주실 수도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그분의 판단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이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요. 안 들으실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실 수 있고요. 그것이 예수 안에 있을 때의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내 뜻대로 기도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피와 같은 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최고봉입니다. 기도는 결단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세워져 가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응답을 많이 받으라, 이런 기도를 많이 해서 이런 응답을 많이 받는 것, 그것이 많은 열매라고 말합니다.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래놓고 8절에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말하죠. 7절에 그것이 바로 8절에 많은 열매라는 뜻입니다. 9절 10절에 또 다른 열매가 하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잘 기억해 두셔요.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고민이 됐던지 모릅니다. 어릴 때도 어렵게 크고 힘들게 자라노니까 나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 보았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며 열심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작심을 하고 있는데 어떡하나, 내가 사랑받은 기억이 없으니 엄청나게 고민이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문제가 다 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내가 사랑을 못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이 절절히 다가오면서요, 사랑의 눈이 뜨여지더니 뒤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아, 나를 사랑한 사람들이 참 많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아니, 그게 보이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내가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살았구나. 그런 다음에 아, 나도 이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겠구나. 그것이 굉장히 나를 편하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는 걸 내가 받은 사랑을 느끼고 깨달아야 그 다음에요 다른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이 맺어야 한다고 하는 그 열매의 두 번째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9절 제일 끝에 보시면 나의 사랑 안에 그하라고 하셨죠? 10절 제일 끝에 보시면요. 내 사랑 안에 그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두 문장을 잘 연결 한번 시켜보셔요. 내 사랑 안에 그해야 내 사랑 안에 그하게 될 것이다.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렇게 연결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그하야 내 사랑 안에 그하게 되리라. 말은 똑같은 거지만 내용이 약간 다를 수 있다는 뜻인데요. 쉽게 풀이한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있어야 형제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 사랑 안에 있어야 또 다른 사랑을 하게 된다란 뜻입니다. 예를 들면 쉬워요. 그럼 처갓집 말뚝보고 왜 절합니까? 처갓집 말뚝보고 왜 절을 해요? 자기 부인이 얼마나 이쁘면요. 심지어 처갓집에 있는 말뚝조차 이쁘게 보이는 겁니다. 신랑이 좋으면 줄줄이 사탕처럼 있는 시동생들 챙기는 것도 그 힘이 덜 든답니다. 신랑이 좋으면 시댁에 큰 무거운 것도요. 그렇게 무거운 짐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해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해야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걸 체험하고 감격하고 있어야 그 다음요. 다른 형제, 다른 이웃을 쉽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10절을 요약해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서 맺어야 할 또 하나의 열매는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하고 그래서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다른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세 번째 열매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세 번째 열매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들 속에서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라노라.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기쁘세요? 인생을 그렇게 심각하게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열매 맺지 못해서 그냥 두렵습니까? 결과가 별로 없어서 믿는다고 하면서 남긴 게 별로 없어서 걱정이 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 이게 열매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속에 기쁨이 그렇게 넘치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내 속에서 넘쳐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서 맺을 수 있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좀 웃고 삽시다. 지금도 심각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래 심각하셔요? 한 아파트에 살면서도 이웃하고 마주쳐도 특별한 경우 아니라면 말없이 지나치는 게 또 외면하면서 지나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 좀 특징이다. 그죠? 모르지만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한마디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아파트에 들락날락하면서요. 어떨 때 인사해놓고 보니까 아파트 주민이 아니고요. 장사로 온 부이더라고요. 좀 그렇죠? 그래도 하면 안 될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늘 넘치고 흘러서 그렇죠. 웃으면서 삽시다. 한국 사람들이 워낙 엄숙하게 살기 때문에 좀 해프게 웃는 연습을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웃는 것도 웃음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가짜로 웃어도 웃음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건요? 원수를 갚아버리면 속이 시원하겠다 싶어서 원수를 갚아보신 적 있습니까? 원수 갚아도 안 시원합니다. 화를 팍 내고 나면요. 스트레스가 다 해소된 것 같지만 해보셔요. 그렇게 시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살살 녹여갈 때야만 그런 분노나 원수 같은 사람도 대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한때 화를 너무 참으면 그게 스트레스가 된다고 적당히 터뜨리라 했었는데 그것은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모두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 그 기쁨이 꽉 차 있어서 웬만한 사람이 화나는 소리, 애꿎은 소리 좀 해도 허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래도 우리가 돼 있으면 됩니다. 속에 그게 안 돼 있으면 한마디만 듣고도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이런 기쁨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잊어버릴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에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그 기쁨을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웃어야 합니다.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까? 10절을 다시 보십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계명이 뭡니까? 오래간 마지막 구절 12절 보셔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결국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한마디 하시기 위해서 이 긴 이야기를 끌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는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당부는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이 뭐냐고 그러면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것도 중요한 당부입니다. 승천하실 때 주신 말씀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유언을 두 번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유언은 주로 잘 알고 계시는 유언은 승천하실 때 주신 말씀이고요. 예수님은 또 돌아가실 때 있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신 이야기가 그게 요한복음 13장부터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어쩌면 첫 번째 유언입니다. 제자들을 부대로 두고 떠나시기 직전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면서 당부하십니다. 첫 번째 장면이요. 발 씻는 장면이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긴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스승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고 했잖아요. 내가 몸을 보여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서로 사랑하라 같은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함으로써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요. 그러므로 해서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면서 동시에요, 결과도 사랑을,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남기신 유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이 제자들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간다고 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을 때 뒤에 따라오면서요, 누가 높냐 하고 자리다툼하던 제자들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가 돼서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며 형제로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헐뜯을 수 있습니까? 누구 흉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요, 내가 스승으로서 너희에게 본을 보였나니 그랬잖아요. 아무래도 지보다 내가 낫지라는 생각이 탁 들거든. 아, 내가 스승이구나. 그러면 내가 저 못난 인간 발식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구약적인 비유를 하나 더 당겨서 설명을 드리면 그 구약의 만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라는 양식을 풍성하게 먹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마다 만나를 주우러 나가야 했습니다. 만나는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마다 그걸 주우러 나갔어야 했습니다. 만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어도 이스라엘은 주우러 나가야 했습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열매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실지라도 우리는 이스라엘이 만나를 주우러 나가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결혼생활 같은 강의를 하게 되면 절대 빠뜨리지 않아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결혼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흔한 얘기고 뭐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 얘기는 정말 나쁜 얘기라고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이거 참 나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결혼했죠? 끝. 그래서 결혼하기 이전에 했던 남자들의 모든 약속은 결혼식과 동시에 무효가 됩니다. 결혼만 하면 빨래 내 다 해주고 밥 다 해주고 그 말에 속아서 고지 들으면 바보죠? 결혼 전에 그런 약속하고 결혼 이후에도 지키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드뭅니다.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결혼하기 위해서 온갖 감언이슬로 사람을 유혹을 합니다. 왜? 결혼하기 위해서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했거든요. 성공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사랑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쁜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은요, 사랑해, 결혼했으니 이제부터 사랑해야지. 이게 맞습니다. 결혼하기 이전에 뜨거웠던 사랑,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결혼 이후에 만들어 가야 할 사랑에 비하면 이거 아이들 장난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뜨겁게 사랑했다 하더라도 그건 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부터 진짜 사랑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란 말은 앞으로 쓰지 마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린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생각하고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더 높은 사랑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 여러분 그거 맞습니다. 결혼했다고 부부가 저절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결혼했으니까 그 이전보다 더 챙겨주고 더 돌봐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래 해줘야 되는데? 결혼했으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애쓰고 신경 써서 사랑해야 할 사랑의 1호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제일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고 물으면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귀한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창조하셨고 귀하게 인도하셨구나 해서 여러분 자신을 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요, 아내나 남편입니다. 그 다음에 자식이든 부모든 넓혀나갑니다. 사랑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우러 나가서 그날 먹을 걸 구해오듯이 여러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나가서 주워와야 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요, 그렇게 사랑하려면 돈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돈 좀 쓰세요. 옛날에 김진홍 목사님이 시골에서 설교하시면서 한 대목 중에 그런 얘기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이의 용도가 뭡니까? 오이 농사 지어갖고 뭐 하죠? 내다 팔죠. 맞습니다. 내다 팔죠. 두 번째, 아무도 대답을 안 했던 모양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마사지요. 왜 오이 농사 지어가지고 저 마누라 마사지도 안 해주냐 이런 얘기거든요. 오이 갖고 마사지하면 뭐 좀 다른 강요? 뭐 그렇답니다. 용도가 돈 벌어가지고요 사랑하는데 좀 쓰셔요. 다 쓰란 얘기는 아니지만요. 사랑하는데 뭐 크게 많이 듭니까? 조금만 써도 됩니다.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요만큼 쓰고요. 아니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요만큼 쓰리라고 작정하고 좀 쓰세요. 그 다음 또 넓혀나가면요. 이웃집하고 사랑하기 위해서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좀 쓰세요. 뭐 살기도 바쁜데 뭐 별... 정 그게 안 되면요. 시간을 들여서라도 사랑하려고 애쓰세요. 사랑한다는 것은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 좀 쓰세요. 아니 써야 됩니다. 써야 사랑이 되는 겁니다.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힘도 좀 쓰셔야죠. 노력봉사도 사랑한다는 걸 위해서 노력봉사도 좀 하고요. 내 사랑을 받는 저 사람이 아 내가 과분한 사랑을 받아서 좀 미안하구나 느껴질 만큼 좀 사랑하고 그러셔요. 쏟아도 보람이 없는 게 자식 사랑입니다. 그죠? 그만큼 갖다 때려 부었는데도요. 이 자식들이 고맙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 이거 어떡합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기분이 좀 괜찮았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저것만한테 무슨 전화를 한참 이래 뭐 했는 모양인데, 전화 다 끊고 하더만에 하는 얘기가, 저게 엄마한테 조금 미안하긴 미안한 모양이다. 엄마 아빠가 해준 게 조금 과분하다고 생각이 드는 모양이에요. 조금 미안해서 뭔가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반응을 보인 모양인데 은근히 기분이 괜찮대요. 최소한으로 자식들이 부모한테 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눈에 요만큼이라도 보이면요. 그러니까 잘 키워야죠. 미안합니다. 잘 키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아내나 남편, 자식들요, 이웃요, 사랑하기 위해서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그런 노력도 좀 쓰셔요. 그럴 시간 어디 있는데 만들어서라도 좀 쓰셔요.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더 내 믿음이 자라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더 크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요,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참 묘하지만 이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 봤을 때 내 속에 더 큰 사랑이, 더 큰 기쁨이, 더 큰 믿음이 성장하는 걸 알게 됩니다. 내 사랑 안에 그하라. 그러면 내 사랑 안에 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 잘 기억하셔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하게 되리라. 또 다른 사랑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노력함으로써 나도 그런 열매를 맺어가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이 전파되어가는 것, 마치 호수에 번져가는 동심원 같아 보여요. 돌멩이 하나 이렇게 톡 던져놓으면요, 동그라미가 하나 생기죠.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곁으로 다른 같은 동그라미가 점점 번져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그 사랑 하나를 던지셨습니다. 이 사랑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자꾸 이렇게 번져나가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귀한 당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랑도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 전부 하나님에게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 안에 그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안에 그하는 것이요, 핵심이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어쨌든 내가 가진 거 써가면서 의도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행하면서 살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열매입니다. 부디 이런 말씀 따라서 이 효자제일교회가요,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어렵대요. 낯선 교인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좀 어렵대요. 누가 그래 뻗어가게 그랬습니까? 밖에서 제가 온갖 아양을 다 떨면서 못에다가 들여놨는데 안에서 누가 그렇게 인상을 써요? 저는 전에 어느 분이 합디다. 교회 올 때마다 밖에서 저렇게 훤하게 웃는 저분이 누군가 했는데 몇 달 뒤에 보니까 목사님이시대요. 집사님인가 장로님인가 그랬답니다. 저도 좀 제 잘못이 있는 건지 모르지만 뭐 명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밖에서 그러고 앉아있으니 교회 올 때 기분이 좋더랍니다. 밖에서 그렇게 웃으면서 맞아주시고 해서요. 그래서 집사님이신가 장로님이신가 이랬답니다. 뭐 이해는 갑니다. 잠깐 여러분, 새신자들 교회 오거든요. 좀 경상도 말로 오줄없는 사람처럼 그거 좀 해그리고 그거 웃고 좀 그렇게 하시죠. 뭐 그래 엄숙하게 그래가지고 야 교회 뒤에 힘들더라 이런 소리 왜 나옵니까? 외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에게도요. 좀 이렇게 즐겁고 기쁜 그런 교회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